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20일 국정연설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부자 증세와 중산층 육성 정책은 미국 서민 가정의 기회와 번영의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그 같은 경제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추가 제재 여부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테러 대응과 관련해 공화당 소속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중동의 수니파 테러 세력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은 국제적인 연합을 만들어 테러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큐바가 50여 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을 21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시작했습니다. 회담 첫날에는 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쿠바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하는 이민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어 22일 회담에서는 대사관 개설을 포함해 외교적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큐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문제와 그동안 쿠바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등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의회 회장은 지난달 양국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승전 기념 행사 초청에 20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기로 돼 있다며 아직 행사에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함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20일 새해 국정연설과 관련해 이는 세계 정세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긴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테러 문제와 관련해 서방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 남성 한 명이 21일 흉기를 휘둘러 버스 승객과 행인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23살의 하무자 모하메드 마트루키가 이스라엘 영토에 무단으로 침입해 21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버스에 올라 운전사를 포함해 승객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트루키는 현장 근처에 있던 교도관들의 총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를 테러 분자로 규정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이슬람 지도자들은 그의 행동이 영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달 초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군병력 감축 계획을 완화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실은 21일 고위 안보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올해 초부터 2019년까지 2만 5,800명의 병력을 줄이기로 했지만 이를 수정해 1만 8,300명만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7,500명은 당초 감원 계획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앞서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대테러 전담 요원 2,600여 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스 총리는 또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이슬람 시아파 후티 반군이 대통령 사저를 장악한 뒤 21일 경호병력을 반군 병력으로 모두 대처했습니다.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은 현재 사저에 머물고 있고 신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뉴스 이지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거듭된 제안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ur message to the DPRK has already been communicated at various levels and in multiple.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탈북자 신동희 역시 자서전의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판문점을 통해 한국 5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내 영양 개선 사업에 미화 1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또다시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자제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거듭된 제안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 전직 관리들과의 비공식 접촉이 끝난 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이미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message to the DPRK has already been communicated at various levels and in multiple channels, and it remains the same.
We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며 공을 북측에 넘겼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싱가포르 접촉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트랙2 회동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번 접촉에 참가한 미국 측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는 전직 관리를 포함한 여러 대화 상대와 정례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해당 인사들은 개인 자격으로 움직였고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We maintain regular contact with a range of interlocutors, including former U.S. government officials.
국무부는 북한이 방어적 성격의 미한 연례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연기하는 것은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관철을 위한 연합회의를 열고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대화 제의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전날 정부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은 신년사에서 북한이 밝힌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신년사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우리 대화 제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하루 앞서 정부와 정당 단체들이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연합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선 한국 정부가 무모한 체제 통일론을 버려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와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회의에는 양영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결의대회 하나로 통일 전선 운동 차원이지 대남 전략을 결정하거나 대화를 제의하는 회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연합회의 개최는 남북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여전히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입장 표명으로 볼 순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한국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제의한 당국 간 회담 제의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도 노동당 창당 70주년인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남북 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대화에 응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미국에 대해 미한 군사훈련을 강행할 경우 자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판문점을 통해 한국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20일 정부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21일 오후 청와대와 국회의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한적십자사자 등 5개 기관 앞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체제 통일론 포기와 대북전단 살포 저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전통문 발송에 대해 북한이 이런 일방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출한 유일한 탈북자로 국제사회에 큰 주목을 받아온 신동혁 씨가 자신의 증언 일부가 오류임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신동혁 씨의 오류 인정과 별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report should not distract from the issue at hand, which is the DPRK's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for which more than ample evidence exist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동혁 씨 관련 보도로 인해 증거가 충분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수백 명의 희생자와 증인들을 인용해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끔찍한 인권 유린이 만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냈다는 지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신동혁 씨가 오류를 인정한 부분은 그가 어떤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는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신 씨가 가장 끔찍한 곳에 있었는가 아니면 매우 끔찍한 곳에 있었는가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신동혁 씨 사건을 비난하고 나선 북한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를 포함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act on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including its recommendation to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이어 미국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지시키고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에서 보다 많은 자유가 허용되도록 촉구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인권 전문가들도 신동혁 씨와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를 이끌었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신 씨가 14호 관리소에 살았는지 18호 관리소에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가 완전 통제구역에 살았던 일반 정치범 수용소에 살았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한 신 씨 몸에 있는 상처와 화상을 입은 흔적은 그가 당한 고초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신 씨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COI 보고서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커비 전 위원장은 약 400쪽에 달하는 COI 보고서 가운데 신 씨의 증언은 단지 두 구절에 불과하다며 신 씨는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이번에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번복했다고 해서 당시 증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도 커비 전 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of the story are still there.
신 씨가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점, 그의 어머니와 형이 처형당했다는 점, 그가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했다는 점 등 근본적인 사실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혹독한 실태에 대한 증거는 신 씨 사례 외에도 수없이 많다며 COI가 공개적으로 80명, 비공개적으로 200명을 심층 조사했고 자신들도 60여 명을 인터뷰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신 씨가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의 얼굴이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 씨가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번복한 것이 북한인권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탈북자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의 대표도 신 씨의 이번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뭐 날짜가 좀 틀린데 그게 어쨌다고 어쨌든 그 사람은 거기서 죽지 못해 살다가 살아나온 사람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신 씨를 믿고 싶다며 신 씨가 다시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의 정치적 증언들이 검증 없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조엘 위트 초빙 교수의 말입니다.
I think a lot of what he said is the truth, but you know, there have been discrepancies.
신 씨의 많은 증언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위트 교수는 북한에서 온 수많은 탈북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을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신동혁 씨와 관련한 논란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희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탈북자 신동혁 씨. 지난 18일 자신의 정치범 수용소 생활과 증언을 담은 자서전에 일부 허위 내용과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계기로 신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유엔 인권 결의안 등을 취소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출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신 씨 사건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희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신동엽 씨나 다른 그 탈북 인권 침해자들이 증언한 것보다 10배, 100배의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동엽 씨가 이번에 그 뭐 실토한 뭐 수용 기간, 수용 장소, 이런 거 몇 가지 틀린 것 가지고 북한이 면죄부를 누리려 하거나 그 인권 문제가 희석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인권 침해는 신동엽 씨가 너무 부각돼서 붕떠 있었을 뿐이지 수만 수천의 탈북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란 말이죠.
한 탈북단체 관계자 역시 신 씨의 증언 내용이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이가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한테 단절돼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비해서는 이제 좀 가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더라고. 근데 워낙 북한은 열악한 건 사실이니까 인권 뭐 그런 게 신동엽이 하나 자기에 대해서 좀 부풀리고 거짓말 한 뿐이지.
김 씨는 또 몇몇 탈북자들이 한국 언론에 나와 모두 자신이 겪은 것처럼 북한 실상에 대해 말하지만 이들의 증언엔 일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약국에 감춰라고 이렇게 좀 그 신빙성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나와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자꾸 그렇게 뻥치고 하는 거. 김평일이라는 게 지금 김평일이 지금 TV에서 나오는 김평일 최고 대사를 봤대. 김정일이 이복 동생 김평일이 있다. 그거는 뭐니까 이제 그 격가지라고 하면서 막 깠단 말이야 강연에서. 그래서 한 거지 김평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함흥 사람이 개성이었죠. 그럼 청진이었죠. 그거 다 뻥이란 말이에요. 그건 옆집이 어디 갈 수가 없는데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로.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탈북자들이 방송에서 과장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한국 사회에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낯선 경쟁 사회에서 잘 살고 싶은 열망을 그렇게밖에 표출할 수 없는 탈북자들의 현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라면 탈북자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탈북자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삶의 전략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 교수는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인권유린의 피해자인 게 확실한데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당시의 상황과 그 사실에 대한 지나친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며 중간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4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내 영양 개선 사업에 150만 유로, 미화 1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는 이 예산으로 오는 3월부터 강원도에서 새로운 식량 안보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의 크리스탈 웨스 대변인은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대북지원용 예산 150만 유로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European Commission has just approved a project for Concern Worldwide that will begin in March 2015 that will be focusing on food security and
웨스 대변인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예산으로 오는 3월부터 강원도에서 새로운 영양개선과 식량안보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파 블랙 북한 담당관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컨선 월드와이드의 새 대북 사업은 강원도 통천군과 법동군에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o the activities will be conservation agriculture, provision of food processing equipment.
두 지역 주민들에게 보전농법을 전수하고 식품 가공 기계를 제공하며 협동농장에 관계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보전농법은 작물을 바꿔 심거나 덮개 작물을 활용하는 농법으로 수확량 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또 이 지역의 식품 가공 공장 재건을 돕고 각급 기관과 가정들의 화장실도 지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 담당관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사업으로 현지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about 50,000 beneficiaries. Well, generally we're focusing on the most vulnerable people. So we'll be
이 사업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컨선 월드와이드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로부터 지난 2013년 지원받은 9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 110만 달러로 오는 5월까지 황해북도에서 식수위생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황해북도 금천군과 신계군에 중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양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계군에는 오물처리시설과 화장실을 건설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으로부터 지난 2012년 지원받은 160만 유로, 미화 185만 달러로 올해 말까지 강원도와 평안남도 지역에서 산간지대를 개간하는 등 식량 생산 증진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강원도 안변군과 황해남도 삼천군 지역에서는 식량 생산을 늘리고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온실과 관계시설, 상수도시설, 화장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어주는 사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블랙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의 대북 사업은 유럽연합 외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과 아일랜드 외교부의 자금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유럽연합 지원계획 제3단체로 활동하면서 지난 1997년부터 식량안보 강화와 산림황폐화 방지, 식수 위생 개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VOA 뉴스 김은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 씨가 평양 과기대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수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 6개월 동안 평양 과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에서 영문 파는 데 이어서 최근에는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수키 김 씨는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특권층 학생들조차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평양 과기대에 영어 선생님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북한을 들어간 게 이제 2002년도부터 몇 번 들어갔는데 이제 뉴욕 필하모닉 때도 들어갔고요. 기자 입장으로서. 근데 이제 그곳에서 살지 않으면 거기에 경험을 제대로 글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기자 입장으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연출해서 보여주는 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된 글을 쓸 수 없다는 결정이 났죠. 그래서 그 평양과기대라는 곳이 문을 연다 뉴스를 들었을 때 그쪽에 이제 거기서 가르치고 싶다고 제가 제출을 한 거죠.
하지만 평양과기대는 특권층 아이들이 오는 제한된 공간인데요. 북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도 탈북자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고요. 중국 국경부터 뭐 몽골리아, 뭐 타일랜드, 태국까지 다 주위를 돌면서 탈북자들을 많이 인터뷰했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아는 북한의 실상은 다 거의 다 탈북자 쪽에서 나온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 거는 우선 거기서 사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기회는 많지 않고 기회는 이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당연히 단면만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는 건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 얘기를 더 해보죠. 학생들이 북한이라는 특수한 제한된 공간에 살기 때문에 특권층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랐나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렸어요. 제가 아는 미국의 대학생들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통제됐기 때문에 정부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아이 같죠. 모든 걸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게 금지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늘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권층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가서 그 아이들의 불안하고 그 두려움은 제가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늘 느껴졌죠.
저희한테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의 두려움을 보셨던 경험을요.
우선 모든 걸 얘기 안 했어요. 거기서는 부모랑도 연락이 안 되고, 하지만 물어보면 늘 부모랑 연락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나오거든요. 엄마랑 연락을 한 지가 지금 몇 달도 넘었고, 그런데 분명히 아는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왜 거짓말을 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는 사례라는 게 굉장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를 못 했는데, 거기서 있으면 있을수록, 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랑 연락을 못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근데 나한테는 부모랑 늘 연락을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구나. 학교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서로 지켜보고 있고. 정말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너무나도 걔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그럴 때마다 점점 더 안타까웠죠.
그토록 사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과 나눈 경험을 책으로 쓴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갈등은 없었나요?
갈등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들어간 이유도 책을 쓰려고 나왔고, 제가 북한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는 결정은 예전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회를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실상을 외국에 전달하는 게, 그래서 정말 영향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끈을 돕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실상을 쓸 수밖에 없었죠. 갈등은 있었는데 그 갈등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바깥에 알린다는 건 복잡한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실상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알리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아이들의 두려움에 있고 감시를 받아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면에서 이들이 정말 처참했다고 느끼셨나요?
자유의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거의 1초도 없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는 자기 자신을 찾아 추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나이인데, 걔들은 컴퓨터 전공인데도 인터넷이 뭔지 몰랐고, 정말 새벽 5시 반 그때부터 일어나서 자기들 장군님에 대한 뭐 구호를 외치면서 같이 뛰던지 노래를 부르던지 뭐 주체에 대해서 강습을 하던지, 생활통화부터, 물론 그게 북한의 일생인데 그게 정말 하루 온종일 걔들이 1초도 자기의 시간을 그 자신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걔들이 특권층이었으면 정말 평범한 북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뭔가 그래도 잘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냥 인간을 놓고 볼 때 그게 가장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 젊음에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를 걔들은 전혀 못 받는다는 그 사실이 걔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외부 세계를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제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도 계속 제가 그걸 설명을 했고, 왜냐하면 그 외부 세상을 그 아이들한테 알려준다는 게 걔들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걸 늘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걔들한테 외부 세상을 알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나는 여행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간혹가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이랑 우리의 인생은 되게 다르다. 그런 게 걔들한테 조금씩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르구나.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세상을 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면 점점 그쪽 차이가 더 보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알면서 서로의 세상에 대해서 더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권층 아이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가 부실하고 고기가 안 나왔다라고 책에 나왔는데요.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그거는 그 안에서도 확실히 느껴져. 왜냐하면 전기가 늘 나갔고 그리고 굉장히 추웠고 그러니까 난방이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음식도 당연히 허술했고 물론 거기서는 굉장히 뭐 바깥에서는 굽는데 거기서는 잘 먹는 음식이었겠지만 굉장히 부실했고 그리고 애들이 아프면 약이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우선 걔들이 쓰는 공책이라든지 이런 게 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바깥에서는 보지 못한 종이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공책을 많이 보면 이렇게 거의 갈색으로 된 이렇게 그러니까 하얀 종이가 아니더라고요 많이 근데 걔들은 하얀 종이를 매끈한 하얀 외국 사람들처럼 쓸 줄 알았는데 특권층이니까 그 아이들조차 그런 거의 없었어요 그런 물품들이.
평양과기대의 김진경 총장님께서 이 책 발간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에 밝히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쪽 그 총장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책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그 학교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북한의 정부와 어떤 동의하에 의해서 세워진 거는 우리가 솔직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불편을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북한 안에 인권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걸 모든 한마디도 발설을 안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건 무엇보다도 아이들이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미국 독자들한테 가장 각광받는 이유가 거기예요. 지금 제가 독자들의 이렇게 느낌 같은 거 저한테 계속 큰일이 오는데 독자들한테서 그거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아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거기에 대학생들도 정말 여기에 대학생들처럼 아름답고 그 아이들한테 자유가 필요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의 순수함 그리고 사랑스러움. 그래서 그 북한에 있었던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북한 아이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평양과기대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을 책으로 펴낸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숙희 김 씨와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폴란드 주재 대사가 17년 만에 체코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숙부에 대한 견제와 배려가 동시에 작용한 인사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평일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체코 대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평일이 최근 체코 대사로 부임했고 리근 외무성 미국 국장이 김평일 후임으로 폴란드 대사 임명돼 주재국 동의, 즉 아그레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외교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평일이 아그레망을 받았고 신임장은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평일은 김일성 주석의 둘째 부인인 김성애의 장남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겐 배다른 동생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겐 숙부입니다. 한때 김 국방위원장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공식 후계자로 확정되면서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김성애와 함께 곁가지로 분류돼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1988년부터 헝가리와 불가리아, 핀란드를 거쳐 폴란드 대사를 연이어 맡았지만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사 재임 기간은 무려 17년이나 됐습니다. 김평일은 여러 나라 언어에 능통하고 특히 오랜 해외 생활로 사고방식 또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평일은 북한 내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김제일 위원장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권좌에 오른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김제일 위원장의 통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대안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평일이 오랫동안 폴란드 대사로 있으면서 폴란드 쪽에 나름대로 인맥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것을 좀 경계해서 체코 대사로 옮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당국은 통상 대사를 임명하면 그 소식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노동신문에 싣는데 김평일의 경우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도 그런 부담감이 작용했으리라는 관측입니다. 북한 연구기관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이윤걸 소장은 김평일의 체코 대사 부임이 김제일위원장의 숙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배려하려는 속내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체코는 폴란드보다 발전한 나라로 대사직을 수행하기에 여건이 더 좋다며 이번 인사 조치가 숙부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리근 미국 국장의 후임으로는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최 부국장이 지난해 국제무대에서 자신을 미국 국장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다며 북한 외무성 대미 라인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반군이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권력 분점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소식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9시에 워싱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서 한해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면서 이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정치권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네, 이 경제 문제를 상당히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초에 취임했으니까 이번이 여섯 번째 취임 연설을 포함해서 여섯 번째 신년 연설이었는데요.
네.
어느 때보다도 경제 문제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6년 전 금융위기로 촉발된 혹독한 불황과 오랜 전쟁을 뒤로하고 이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도 언급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2010년 이후 미국에서는 일자리 1,100만 개가 새로 생겼는데 이건 유럽과 일본 등 모든 선진 경제를 합친 수치보다 많았고요.
네.
또 무역 적자 규모가 3분의 2로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특히 미국 경제가 1992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1999년이죠?
네, 1999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중산층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소수가 아닌 미국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중산층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제안했습니다. 상위 1%의 부유층에게 그에 걸맞는 세금을 물려서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앞서서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는 방안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3,200억 달러를 추가로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이 돈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유층 증세가 그동안 공화당에서 반대해온 사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행정부가 부유층 증세를 추진하는 게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대해 이 공화당을 대표해서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이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언스트 상원의원은 오바마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의 소득이 정체돼 있거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이 부유층 증세도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미트 롬니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네요.
그렇습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국정연설을 듣고 이 연설이 지도력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롬니 전 주지사는 최근에 이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올 가능성을 살짝 비친 바 있었는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잠재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번 국정연설에서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중산층을 위해서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외에 또 어떤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네, 외교, 교육, 기후변화 대응, 국가안보 등 여러 문제를 할애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이 돌아갔습니다.
네.
총 연설 시간이 60분이었는데 경제가 25분, 외교가 10분, 교육과 기후변화가 6분, 국가안보에는 2분 정도가 할애됐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는 경제보다는 외교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현명한 지도력을 제시했는데요. 중동에서는 이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 핵 문제도 나왔는데요.
네.
현재 핵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의회가 추가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만약에 의회가 이란을 추가로 제재한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전격 발표했던 쿠바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중남미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국정연설에는 이 쿠바와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쿠바의 간첩 혐의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앨런 그로스 씨도 참석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문제 관련해서 그로스 씨의 이름을 거론하자 그로스 씨가 주목을 불끈지면서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네, 지난해 연설에서 올해도 북한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또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라든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앞서서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이 소니 영화사를 사이버 공격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경제와 외교 외에 또 다른 현안들 중에는 어떤 발언들이나 눈에 띄나요?
네, 교육과 관련된 방안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제 커뮤니티 대학 학비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제안이 실현이 되면은 이 공교육의 범위를, 그러니까 무료 공교육의 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네.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앞으로 10년간 예산이 600억 달러 가깝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공화당이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 지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문제 핵심은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일련의 방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 의회 승인을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의회 승인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1일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응할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이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 설명에 나선다고요?
네. 21일부터 이틀간 아이다호주와 캔사스주를 방문해서 미국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을 직접 설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이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어서 정치권 사이에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 공식 반응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정치권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 초론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동 소식인데요. 예멘에서 반군이 대통령 궁을 장악했네요.
네, 예멘 북부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분파죠. 이 자이디파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에서 정부군과 이틀간 싸움 끝에 20일 총리 관저와 대통령 궁을 장악했습니다. 이 반군 지도자 압둘말리크 알후티는 텔레비전 연설에 나와서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군사정변은 아니라면서 권력분점과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신헌법 초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나의 미사일기지 그리고 공군대학 등 군시설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하디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요?
보통 이 하디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궁과 관저, 사저 등 세 곳에서 지내는데 현재는 사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군 측은 하디 대통령이 현재 사저에 있고 신변에 문제가 없다면서 원하면 외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저에 있는 경호원이 정부군에서 반군들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반군이 하디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하디 대통령을 합법적인 정부 수반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디 대통령이 사실상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멘에서 몇 년 전에 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몰아냈었는데 다시 심각한 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멘에서 지난 2012년 소위 아랍의봄 혁명으로 30년 동안 독재했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쫓겨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현 대통령이 과도정부 수반을 맡고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고요. 특히 북부에서 남부 출신인 하디 대통령이 불공평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반군들이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특히나 이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 거에는 축출된 살레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네.
이 살레 전 대통령이 후티 반군과 같은 자이디파입니다. 그리고 예멘군과 경찰에 여전히 살레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남아있고요. 또 후티 반군이 사나까지 남진하는데도 정부군이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살레 전 대통령이 배후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언론사 테러의 배후로 예멘의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들하고 후티 반군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 알카에다 지부와는 순위파고요. 그 알카에다 지부는 순위파로 후티 반군과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후티가 권력을 잡으면 예멘 알카에다 지부와 충돌해서 더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한편 예멘 남부 아덴에서는 반군의 무력 행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항과 항구가 무기한 폐쇄됐고 이런 가운데 남북 갈등이 다시 번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예멘 수도 사나의 사태를 심각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요.
네, 예멘에는 미국 대사관이 있고 미군 병력도 주둔하고 있는데요. 예멘 정부는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협력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멘 현 정부가 무너지면 미국의 ISIL 대응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예멘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국 대사관 인력과 미국인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가톨릭교 교황이 중국 방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요. 이 로마 가톨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고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언제든지 중국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에 바티칸 교황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황이 적극적으로 직접 중국 방문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을 갔었는데요. 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중국에 또 호의적인 발언을 했었죠.
네, 당시 교황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중국 국민을 위해 축복을 빈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교황 전용기가 자국 영공을 지나도록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네.
또 중국 측은 교황의 축복 전갈에 대해서 바티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중국이 바티칸이 자국의 주교를 임명하지 않게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되겠죠.
네. 중국이 1950년대 이 바티칸이 타이완 내 주권을 인정하면서 관계가 멀어졌고요.
네.
이후 이 중국 주교를 직접 임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바티칸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이 문제도 양측 협의에서 이 해결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황이 중국을 찾고 또 바티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뀔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다가 새벽에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51분 되겠고 해 뜨는 시각 저녁 5시 46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후에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남포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신해주 역시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0도 예상합니다. 개성, 오전에만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함흥, 하루 종일 흐리고 구름 많고 한때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원산 지역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도입니다. 끝으로 청진 지역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워싱턴 뉴스 광장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고대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라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틴틴 클럽 ABC 민주주의 들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Mohammed Bouazizi, he was a vegetable seller. He had a cart in the market.
부아지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노점상이었는데요. 불법으로 노점상을 한다고 적발돼서 경찰에게 모욕을...
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논평, 세계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라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20일 국정연설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부자 증세와 중산층 육성 정책은 미국 서민 가정의 기회와 번영에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그 같은 경제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추가 제재 여부를 놓고도 견해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테러 대응과 관련해 공화당 소속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중동의 순위파 테러 세력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바브라 박서 상원의원은 국제적인 연합을 만들어 테러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0여 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을 21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시작했습니다. 회담 첫날에는 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쿠바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하는 이민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어 22일 회담에서는 대사관 개설을 포함해 외교적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문제와 그동안 쿠바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정 해제 등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라울 카스로 국가평화의회 의장은 지난달 양국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승전 기념행사 초청에 20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기로 돼 있다며 아직 행사일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함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20일 새해 국정연설과 관련해 이는 세계 정세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긴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테러 문제와 관련해 서방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서 잠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회담이 개최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 남성 한 명이 21일 흉기를 휘둘러 버스 승객과 행인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23살의 하무자 모하메드 마트루키가 이스라엘 영토에 무단으로 침입해 21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버스에 올라 운전기사를 포함해 승객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트루키는 현장 근처에 있던 교도관들의 충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를 테러 분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슬람 지도자들은 그의 행동이 영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달 초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군병력 감축 계획을 완화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실은 21일 고위 안보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만 5,800명의 병력을 줄이기로 했지만 이를 수정해 1만 8,300명만을 줄이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7,500명은 당초 감원 계획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앞서 마뉴엘 바에스 프랑스 총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대테러 전담 요원 2,600여 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에스 총리는 또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단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을까요? 복권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저도 두세 번 사본 경험이 있는데요. 수백 달러에서 수억 달러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푼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복권인데요. 2주 초에 한 미국인이 역대 최고 복권 당첨액수인 2억 7천만 달러의 복권 당첨금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78살 노인이 이번 복권 당첨자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복권 당첨은 저주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건데요. 15년 전에 6천만 달러를 복권 당첨금으로 탄 자신이 지금 300만 달러의 빚쟁이가 됐다면서 그 밖의 사연을 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의 갖가지 사연보다는 그가 한 조언인데요. 이번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면서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을 역동적으로 유지하는 길이라면서요. 새로운 복권 당첨자가 이 노인의 조언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 이 돈과 상관없이 삶을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 두 복권 당첨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라는 세상 오늘 순서 출발해 볼까요? 먼저 한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순서입니다.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이 탈북 청소년들의 기초학습을 돕기 위한 계절학교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강북구 수효동에 있는 통일교육원. 16박 17일 동안 진행된 한결의 계절학교 수료식이 한창인데요. 헤어지기가 아쉬운 듯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방학 기간을 활용을 해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 학습 지원이랑 그다음에 발표 수업을 같이 합숙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1월 5일부터 오늘 1월 21일까지 16박 17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이 이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학생들 4명, 5명이랑 선생님 한 명씩 그룹과외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결의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최주리 간사의 설명처럼 한결의 계절학교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겨울방학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학교가 저희가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26회째 맞이하고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신변보호 담당관이나 하나센터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기도 해요.
올해 계절학교에는 만 14세에서 20세의 탈북 청소년 25명과 자원봉사자 8명이 참여했는데요. 16박 17일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지도했습니다. 입소 때 시험을 본 뒤에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눠서 오후엔 토론, 체육 수업을 받고 저녁이 되면 개인 자율학습을 실시했는데요. 빡빡한 일정에 공부하기가 벅차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제가 2년 전에만 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공부는 너무 많이 하고 쌤들도 처음에는 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새거새기는데 지내면서 많이 친해지고 또 선생님들도 저희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영어 같은 거는 단어나 문장 이런 건 우리도 같은 고3에서 다 배우는 과정이라서 영어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은 기초학습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기초학습이 아예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그 정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으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영어도 몰랐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돼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그냥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했으니까 기초하고는 아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기초학습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양보다 조금 많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도 노력한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의 지원도 있고 하니까 공부를 좀 더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탈북 청소년들은 학업 수준이 낮아 한국의 일반 학교에서 또래보다 서너 살 정도 낮은 학년에 편성되는 게 현실인데요. 방학 기간을 통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 기초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계절학교의 목표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최주리 간사 얘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 가정에서 학습 공백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평소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이 친구들이 방학에는 공부할 곳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학원을 가도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뭐 과외를 붙이기에도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학 기간에 합숙 형태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박 17일 동안 함께 지낸 학생들 무엇보다 헤어지기가 참 아쉽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온 애들은 이렇게 한둘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엔 중국에서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작년이나 그 정도 이렇게 친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애들랑 친하고 또 중국말이랑 대화하면서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처음에 와서는 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저랑 모두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성격도 다르고 살던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많이 좀 서먹하고 맞춰가는 데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고 그러니까 네, 다 친구하고 동생 같고 그냥 그랬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운 건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양대학교 다니고 있는 장용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냥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려 놀고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만 생각하기보다는 어울려서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순수하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자신감들이 좀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와서 잘 적응하는 거 보면 또 강단 있는 친구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특히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시켰어. 근데 잘 따라줘서 고맙고 아픈 사람 없이 사고 치는 사람 없이 16박 17일에 잘 보내줘서 가기 전에
16박 17일 동안 진행된 한결의 계절학교. 영어, 수학 같은 입시에 필요한 과목만 진행한 게 아니라 개별 상담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음악치료,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또 한결의 계절학교 졸업생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학교 생활과 진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학교는 매년 겨울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틴틴클럽 이어집니다. 매달 셋째 주는 이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세대와 함께하는데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생각을 한반도 미래를 위해 가치 있게 쓰자는 목표 아래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비영리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인데요. 이 단체의 대표와 함께 청년들이 열어가는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ABC 민주주의. 오늘은 J로 시작하는 자스민 혁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틴틴 클럽. 안녕하세요.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 클럽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 궁금하셨죠? 틴틴 클럽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틴틴 클럽은 매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매달 셋째 주는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 세대와 함께합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생각을 한반도 미래를 위해 가치 있게 쓰자는 목표 아래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비영리 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인데요. 자, 오늘은 청년이 여는 미래의 신보라 대표를 통해 청년들이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일어난 화제의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죠.
틴틴 뉴스.
10대 청소년들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몇 년 뒤 음주나 약물 관련 문제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의학 관련 저널 알코올 의존증 임상과 실험 연구에 실린 논문을 보면 14살에서 16살 청소년 가운데 수면 장애 또는 부족을 겪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서 몇 년 뒤 과음이나 폭음 등 이 음주 관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게는 무려 4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1994년에서 2002년 사이 있었던 수면과 알코올, 약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10대 청소년 6,500명의 성장 경로를 추적했는데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수면 장애를 겪었던 청소년은 수년 뒤 과음 또는 폭음할 가능성이 많았고 심지어 약물 오남용에 빠지거나 나중에 후회하게 될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수면 장애가 음주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번 조사는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인기 남성 그룹 B1A4 단원과 껴안은 무슬림 소녀들이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팬과의 만남 행사에서 B1A4 단원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을 쓴 소녀들과 포옹을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연방 이슬람 종교부가 지난주 이 소녀들에게 일주일 안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처벌이나 벌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행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진 거죠. 이 동영상을 본 현지인들은 얼마나 많은 무슬림 소녀들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 무지하고 경계를 모르는지 보여준다며 소녀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인권운동가들은 당국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틴틴 뉴스였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 세대 시간입니다. 통일의 주인공은 청년들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틴틴을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 신보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신보라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청년이 여는 미래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우리의 젊음을 한반도 미래에 투자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 좀 가치 있게 쓰는 활동을 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단체입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단체인 걸 알 수 있는 게요. 이 지난해 네. 작년이죠. 청년이 여는 미래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자, 어떤 프로그램들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단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생 BMZ 자전거 행진이라고 하는 활동이에요. 해마다 진행을 했으니까 이번이 4회째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70년째 분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반도에 살면서도 특별한 때가 아니면 북한이란 존재도 잘 모르고 한국 사람들도 철책선을 이렇게 보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DMZ 지역을 동서로, 동해에서 서해로 횡단하면서 철책선 너머로 북한을 바라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현재를 극복할 통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대학생들 100에서 150명과 함께 4박 5일 동안 그 DMZ 지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통일 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통일은 어떻게 올까,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함께 토론하는 또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같은데 참석한 네. 나만의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워낙 청년들은 자전거 타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뛰고 놀고. 근데 처음에는 자전거 타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DMZ 너머로 북한의 어떤 산도 보이고 사람도 아주 멀리서 망원경으로 잘 보이기도 하고
네.
초소도 보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신기해요. 아, 그러면서 평소 때는 크게 무슨 일이 없으면 내가 지금 분단된 사회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분단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우리 신보라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일 관련 NGO를 이끌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통일을 뭐 노래로만 알고 있지 통일이 뭐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잘 가지지 못한 정말 일반적인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하게 저희 그 캠퍼스 안에서 탈북 대학생 강연을 듣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북한 사회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세대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때는 북한 인권 동아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적인 역할은 없을까, 그걸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단체를 끌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처럼 그렇게 잘 몰랐던 대학생들에게도 그런 배움의 기회를 알려주고 통일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NGO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신 대표님의 이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통일 네. 기대하시고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한에서 그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박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적인 손익만 따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제적인 손익만 있다고 해서 통일을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건 전 올바르진 않는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 세계와 더불어 살면서 스스로 자립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장 잘 해야 할 것 같은 세대가 저희는 청년들과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이 돼도 북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세대가 바로 이제 미래의 그런 인재가 될 청년하고 청소년이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서 알찬 통일 교육 같은 게 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통일을 이후의 삶을 좀 상상할 수 있는 통일 테마파크가 좀 있으면 그런 통일 테마파크를 보면서 아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나는 통일이 되면 무엇 거기 북한에서 혹은 남한에서 무엇을 해야지 이런 걸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통일 상상 체험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신보라 대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안을 네. 가지고 계셔서 네. 예, 더 가슴에 와 닿는데요. 자, 우리 신 대표께서는 통일은 무엇이다라고 네.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통일은 청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아. 저희 단체 이름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청년의 아이콘이 그런 거잖아요. 꿈꾸고 도전하고 활기차고 정의롭고 이런 아이콘처럼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한반도가 만들어지는 것. 저는 그게 통일인 것 같아요.
네. 통일은 청년이다. 예, 너무 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북한의 청년들, 통일의 반쪽이 네. 될 텐데 북한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함께 통일을 준비하자라고 좀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어른들은 기존 세대들은 남과 북에서 어떤 경제적인 윤택을 위해 꿈도 꿀 수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져 살면서 좁은 꿈만 꾸지 말고 하나 된 한반도에서 넓은 꿈을 꾸는 걸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하나 된 자유 한반도를 위해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는 통일세대, 오늘의 주인공은 청년이 여는 미래 신보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틴틴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틴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틴틴 클럽.
라디오와 세상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라디오로 여는 세상.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보는 민주주의 ABC 민주주의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A부터 Z까지 각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I로 시작하는 용어, Interest Groups, 이익집단 알아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익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압력을 가하는 단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J로 시작하는 용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룰 용어 들어보시죠.
J is for Jasmine Revolution.
네, Jasmine Revolution, Jasmine 혁명입니다.
네, 이 제스민 혁명이라면은 몇 년 전에 튀니지에서 일어난 민주 혁명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스민이라고 하면은 꽃 이름이잖아요. 네. 이 향이 좋아서 제스민으로 만든 차 참 유명한데 네. 어떻게 해서 이 제스민 혁명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스민은 튀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네. 튀니지의 나라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일어난 튀니지 민주혁명을 제스민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스민 혁명은요 흔히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는 중동 민주화 바람의 시발점이 됐는데요. 네. 자, 제스민 혁명이 일어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스민 혁명은 모하메드 부아지지란 청년의 분신 자살로 촉발됐는데요. 쿠웨이트 대사를 지내기도 한 중동 문제 전문가 에드워드 그님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아지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노점상이었는데요. 불법으로 노점상을 한다고 적발돼서 경찰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부아지지가 벌금을 내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 여성 경찰관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아지지의 죽은 아버지를 모욕하고요. 부아지지의 뺨을 때리는 등 공개 장소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또 부하지지가 팔려고 갖다 둔 과일과 채소를 압류하고 말이죠. 그러자 부하지지가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튀니지인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당국이 시민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부하지지는 26살이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청과물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 당시 튀니지는 진에 엘 아비딘의 벤 알리 대통령이 23년 넘게 장기 집권하면서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고요. 네. 높은 물가와 실업률로 사람들이 무척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불만이 아주 컸는데요. 그런 가운데 부하지지의 분신 자살 사건이 일어나자 튀니지인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네, 그렇게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이 벤알리 대통령이 사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는데요.
네.
부하지지가 분신 자살하고 벤알리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채 두 달도 걸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스민 혁명은 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민이 정부 당국에 맞서서 봉기한 건 제스민 혁명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제스민 혁명이 중요한 점이라면 이 튀니지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까지 시위가 퍼질 수 있었을까요?
네, 같은 지역 또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네.
또 같은 아랍 민족이고 또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에 대해서 다들 비슷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근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Again, it comes from unemployment. It comes from corruption.
실업과 부정부패에서 나온 겁니다. 또 정권의 잔악성,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당국이 반정부 인사들을 체포하고 구타하고 실제로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에 사람들이 분노했고요. 그런 감정이 분출된 겁니다. 튀니지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튀니지인들이 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튀니지 대통령이 시위를 피해서 나라를 떠나야 했는데요. 튀니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이집트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은 거죠. 이집트 사람들도 똑같이 정부에 신물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타이르 광장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결국에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겁니다.
네, 흔히 제스민 혁명, 아랍의 봄 얘기를 할 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근임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It did allow demonstrators to communicate.
시위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했죠. 그저 한 집단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동네,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의 사진 전송 기능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경찰이 시위자들을 구타하는 장면, 시위자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으로 보는 건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감정을 훨씬 더 자극하죠. 그런 점에서 소셜미디어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튀니지에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난 뒤에 혁명의 바람이 주변국에도 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집트와 리비아, 예멘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독재 정권이 물러났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시리아에서도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애초에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시리아 사태는 혼란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 뭐 거의 5년 가까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리아가 튀니지나 리비아, 이집트와 다른 점이라면 뭘까요?
아사드 정권, 그러니까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아사드 정권과 소수 집단이 수십 년 동안 군과 정보기관 등 권력의 도구가 되는 기관들을 완전히 장악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시 중동 전문가 에드워드 근임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When the street demonstrations actually began.
그래서 처음 시리아에서 거리 시위가 벌어졌을 때 시위를 체계적으로 이끌 만한 조직이나 구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리아에서 시위는 평화적으로 벌어졌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권을 전복하려고 시위를 벌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개혁을 원했던 건데요. 하지만 아사드 정권이 시위를 잔혹한 방식으로 진압했습니다.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서 대량 학살을 단행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싸울 의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꺾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반정부 세력이 분열한 겁니다. 이념 차이로 반정부 세력끼리 싸우기도 하면서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알제리와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런 여러 나라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아랍의 봄이 흐지부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아랍의 봄 속도가 느려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 표면 아래 숨어있는 상태로 본다고 근임 교수는 말했습니다.
피니지를 제외하면 아랍의 봄 혁명이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단기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시민의 폭발이 계속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혁명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다는 건데요. 근임 교수는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분노하게 된다면 결국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봉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 혁명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오늘은 알파벳 J로 시작하는 Jasmine Revolution, 자스민 혁명, 또 그 여파로 나온 아랍의 봄을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에드워드 근임 교수는 모하메드 간누시 전 튀니지 총리를 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He realized from the beginning.
간누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튀니지 국민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자신이 속한 정당 역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과반수의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란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도 정부에서 자신이 이끄는 정당과 다른 정당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소속 정당이 지도적인 위치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간누시 전 총리의 포용적인 자세, 민주주의는 한 정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란 점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큰 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집트와 시리아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못했죠. 이라크의 말리키 전 총리도 그런 그릇이 못됐습니다.
튀니지는 지난해 2월에 아랍권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을 채택했고요. 또 지난해 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큰탈 없이 치르면서 민주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ABC 민주주의, 오늘은 제스민 혁명 알아봤습니다. 부지원 기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가수 이름은 이문세고요. 노래 제목은 빗속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 맞으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속에 남겨두고 결혼은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그런 뜨거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I haven't talked to Erica for about 3 weeks.
So that means you're not dating Erica anymore.
Hey, that's not true. Don't jump to conclusions.
I'm not jumping to conclusions.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I haven't talked to Erica for 3 weeks. 나 에리카랑 연락을 안 한 지 한 3주 됐어. 라고 하자 마이크가 So that means you're not dating Erica anymore. 그럼 너는 에리카랑 만나지 않는다는 거구나.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Hey, that's not true. Don't jump to conclusions. 야, 그게 아니야. 지레짐작하지 마. 라고 하자 마이크가 I'm not jumping to conclusions. 내가 뭘 넘겨짚는다고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Keep today's expression, jump to conclusion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aven't talked to Erica for about 3 weeks.
So that means you're not dating Erica anymore.
Hey, that's not true. Don't jump to conclusions.
I'm not jumping to conclusions.
오늘의 표현은 jump, J-U-M-P, jump, to conclusions, C-O-N-C-L-U-S-I-O-N-S,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입니다. When you jump to conclusions, it means that you quickly judge or decide something without having enough or all the information. 단어 jump, jump는 뛰다라는 뜻이고, conclusions는 결론,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말이죠. 결국, jump to conclusions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다, 속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뒤 상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림잡아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는 제이슨이 사귀던 여성과 더 안 만날 거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제이슨이 Hey, that's not true. Stop jumping to conclusions. 야, 그게 아니야. 지레짐작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jump to conclusions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 tend to jump to conclusions 라고 하면 나는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jump to conclusion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aven't talked to Erica for about 3 weeks.
So that means you're not dating Erica anymore.
Hey, that's not true. Don't jump to conclusions.
I'm not jumping to conclusions.
Let's review. When you jump to conclusions, it means that you quickly judge or decide something without having enough or all the information.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UA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oksa sok one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5년 1월 22일 오늘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 니콜라이 2세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군대가 시위에 나선 러시아 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1월에 내린 하얀 눈밭을 피로 얼룩지게 만든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 해 전 시작된 러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싸워야 했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됐으며 물가도 치솟아올라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갔습니다. 이에 러시아 노동자들은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살고 있는 궁전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달라는 등의 기본적 생활의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천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05년 오늘 발생한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후 전국의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1901년 1월 22일 오늘 대영 제국의 상징이었던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 세계 곳곳에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국기가 매달렸습니다. 1819년 켄트 공작의 외동딸로 태어나 18살 때 영국 여왕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은 반세기가 넘게 영국을 통치하며 영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 면적의 5분의 1이 영국 땅이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백성이었을 정도로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당시 영국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평생을 대영 제국 건설에 매진해온 빅토리아 여왕. 그녀는 1901년 오늘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빛과 사랑의 도시로 불리던 프랑스 수도 파리가 삽시간에 어둠과 증오로 물들었습니다. 무장괴한들이 프랑스 잡지사 샤를리 앱도 사무실을 습격해 12명을 살해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주간지 샤를리 앱도는 이슬람교를 포함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을 풍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은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달아나는 장면이 비디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언론사가 테러 공격을 받자 전 세계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심지어 아랍연맹을 포함해 프랑스 이슬람위원회, 그리고 러시아, 인도, 영국, 독일,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이슬람 단체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비겁하고 사악한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에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며 다시는 이 같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며 이번 테러범들은 언론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과 공유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믿음은 비정상적인 폭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역시 이번 테러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Free expression and a free press are core values. They are universal values. Principles that can be attacked but never eradicated.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로운 언론은 핵심 가치인 만큼 이 같은 보편적 가치와 원칙은 테러로도 결코 막을 수 없으며 전 세계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은 가치를 파괴하려는 협박과 테러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살해된 언론인들은 자유를 위해 순교한 것이라고 밝힌 프랑스 종교 지도자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파리 시민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고한다며 모든 미국인들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극단주의에 맞설 뿐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양국이 항상 자유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
구글이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information.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20일 국정연설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부자 증세와 중산층 육성 정책은 미국 서민 가정의 기회와 번영의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그 같은 경제 정책들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추가 제재 여부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테러 대응과 관련해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중동의 순위파 테러 세력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은 국제적인 연합을 만들어 테러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0여 년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을 21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시작했습니다. 회담 첫날에는 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쿠바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하는 이민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어 22일 회담에서는 대사관 개설을 포함해 외교적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문제와 그동안 쿠바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등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달 양국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승전 기념 행사 초청에 20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기로 돼 있다며 아직 행사에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함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20일 새해 국정연설과 관련해 이는 세계 정세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긴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테러 문제와 관련해 서방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21일 미 교통안전국의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전 항공보안요원에 대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내부 고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찬성 7표 대 반대 2표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로버트 맥린 전 항공보안요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민감한 보안 정보를 공개하는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맥린은 지난 2003년 미 MSNBC 방송 기자에게 미 교통안전국에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맥린은 교통안전국의 상사들이 공공안전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무시해 언론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 남성 한 명이 21일 흉기를 휘둘러 버스 승객과 행인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23살의 하무자 모하메드 마트루키가 이스라엘 영토에 무단으로 침입해 21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버스에 올라 운전기사를 포함해 승객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